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바라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꼬리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신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리야.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른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누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바른 말이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이 욥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욥이 얼마나 힘겨워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조금 번역이 애매한 것이 6장 1절, 2절, 3절을 보시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6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라는 표현은 우리말로는 경솔 이러면 조금 이제 가벼운 또 섣부른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 경솔이라는 이 표현보다는 나의 말이 거칠어졌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잘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욥이 너무 힘든 거예요. 욥이 너무 괴로운 거죠. 그래서 내가 아주 거칠게 말을 하는데 내가 거칠게 말을 해도 양해해라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읽으면서 한 가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보통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통이 심한 아주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을 보면서도 아주 신앙 고백하라고. 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지. 너 눈물 흘리면 안 되지. 너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너무 힘겨운 사람에게 지나친 믿음의 고백을 요구할 때가 자주 있어요. 그래서 괴롭고 슬프고 힘들어도 그거 표시내지 말고 그거를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때가 많은데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한 가지 잘 배워야 될 거는 좋은 믿음이라고 해서 언제든지 감정을 막 억누르고 표현하지 않아야 되는 거냐. 이를테면 예수 믿는 사람은 막 예를 들면 초상집에 가서도 울지도 말아야 되느냐.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 울면 안 되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근데 좋은 믿음이라는 것이 언제든지 감정을 마비시키거나 억누르는 거냐. 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인생에 큰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힘겨워하는 것은 어쩌면 대단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마음이 아팠거든요. 예수님 마음이 아프면 예수님도 눈물 흘리시는 분인데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마음이 아프고 힘이 들 때 탄식하고 눈물 흘리는 것은 어쩌면 아주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돌이나 쇠로 된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탄식해요. 그래서 오늘 보면 11절부터 13절도 보시면 11절부터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않느냐? 내 안에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거죠. 내 안에 뭐 용기를 낼 만한 아무런 것이 없다는 거죠. 내가 뭐 돌멩이냐, 내가 쇠덩어리냐. 그러니 도저히 이런 고통과 이런 아픔을 견뎌내기 어렵다. 이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서 고통과 슬픔에 매인 사람을 만나면 너 예수 믿는데 너 신앙 고백해야지. 너 하나님 바라봐야지. 너무 섣부르게 그렇게 다그치지 않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충분히 울고 충분히 슬퍼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오히려 그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 슬픔을 표현도 못하게 하고 드러내지도 못하게 하고 억누르게 하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그것이 더 깊은 병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를테면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분명히 좀 주목해야 될 것이 야 우리가 어제까지 묵상했던 엘리바스의 긴 말이 욥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을 쭉 읽어보면 사실 엘리바스의 말 가운데는 틀린 말이 없어요. 그런데 엘리바스의 말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엘리바스는 욥이 고난당하는 걸 보니까 욥은 분명히 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죄 없이 고통당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아무런 죄가 없는데 고통당할 수 있느냐. 거꾸로 그러니까 네가 그런 고통을 당하는 거 보니까 너는 틀림없이 큰 죄를 지었을 거다. 그러니 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욥은 사실상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예요. 이를테면 오늘 보면 10절 보시면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여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럴지라도라는 것은 사실 그 앞에 있는 표현 때문에 거기에 나와 있는 건데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자기는 어떻게 보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뭐 이런 거죠.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바스가 욥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엘리바스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아무런 죄도 없는데 고통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닌 거죠. 그러니 네가 하나님은 아무런 뭐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 고통을 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거꾸로 네가 그렇게 고통당하는 걸 보면 틀림없이 죄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욥을 다그쳤는데 이런 거야말로 그 인과응보적인 논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고난을 정말 인과응보적으로 해석해서 네가 죄인이 아니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했던 거예요. 그런데 욥기를 읽으면서 그것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욥은 정말 순전하고 온전해서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악에서 떠난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을 만큼 훌륭한 사람인데 그런 순전하고 훌륭한 사람인데도 심각하게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고통을 당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죄인이냐, 안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 타락한 세상에서는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 고생할 때가 많고 오히려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다가 보면 손해볼 때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함부로 말하게 되면 오히려 그 말이 더 사람을 상처 주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늘 인과응보적인 논리를 조심해야 됩니다. 인과응보적인 논리에 매이게 되면 그게 이제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사단이 1장에서 욥을 조롱할 때 그가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느냐. 까닭없이. 하나님이 그 많은 재산으로 울타리를 삼듯이 복을 주신 것 때문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도 해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잘 되는 것은 그가 어떤 행한 일의 어떤 결과인 것처럼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 절집에 있는 스님들은 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지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인과응보 사상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인생의 복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인생의 고난이나 마찬가지로 인생의 복을 생각할 때도 사실상 많은 경우에 그것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고 또 그것은 타락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어쩌면 피할 수 없는 타락한 세상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눈물 없이 어떻게 고통 없이 어떻게 슬픔 없이 이 세상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너무 단순하게 설명하려고 하면 안 돼요. 너무 단순하게 우리가 믿음 좋으면 복을 받고 아니면 뭐 하나님을 떠나면 벌을 받고 뭐 단순히 그런 식으로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번 열왕기상 읽을 때도 이를테면 나봇 같은 사람이 억울하게 원통한 죽음을 죽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나봇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려고 하다가 억울하고 원통한 죽음을 죽은 거예요. 나봇만 죽었겠습니까? 그 집안이 쫄딱 망한 거예요. 집안이 왕창 망한 거예요. 그러니 사실상 타락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고생하는 경우도 많은 거죠. 그러니 우리가 어떤 고생하는 사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뭐 좀 원통한 일을 당하는 사람, 이를테면 인생에 뭐 큰 질고를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오늘 본문 보시면 욥이 자기 친구 엘리바스에 대한 실망감을 아주 깊이 토로하고 있어요. 조금 오늘 본문에 우리 문화랑 달라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16절부터 20절을 보시면 16절부터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겨울에 이렇게 내렸던 눈이 녹아서 이제 물이 되어서 흐르는 거죠. 그런데 건기가 되면 다 사라져요. 이거는 무슨 아라비아 사막이나 팔레스타인이나 뭐 이 그 지역에 있는 와디를 말하는 건데 와디가 뭐냐면 비가 올 때만 물이 있어요.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이 없는 거죠. 겨울에 눈이 녹아서 흘러내리면 물이 있어요. 그런데 우기 때는 그렇게 물이 있지만 건기가 되면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 광야를 여행하는 사람들은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저 멀리서 골짜기를 보니까 시큼해 보여요. 아, 저기 가면 물이 있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사막을 건너는, 광야를 건너는 대상들이 대마이 때 스바이 행인, 이런 사람 멀리 여행 다니는 이제 무역상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보고 물이 있을 줄 알고 왔는데 보니까 물이 다 말라버리고 없다는 거죠. 근데 욥은 자기가 친구들의 위로를 받기를 기대했는데, 친구들의 위로를 받기를 기대했는데 이 친구들이 자기를 위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더 고통스럽게 했다는 거죠. 오늘 보면 14절과 1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절과 15절입니다. 14절과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 친구로부터는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결과 같이 번덕스럽고 그들은 겨울에 물살같이 지나가누나. 자기가 비록 하나님 앞에서 허물이 많을지라도 내 친구라면 너희들은 나를 좀 동정해주고 너희들은 나를 좀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너희들은 겨울같이 번덕스럽고 겨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느냐. 이 겨울의 물살이 16절부터 쭉 설명했던 얼음이 녹아서 물이 검어진 뭐 이런 와디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바스가 온갖 말을 늘어놓았지만 욥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25절과 2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5절부터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옳은 말이 어찌 그리?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 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 그릇. 옳은 말이 어찌 고통스러운 것. 엘리바스의 말은 하나하나가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욥에게 쏟아부었을 때 그 말은 마치 고아를 제비 뽑아서 팔아 넘기는, 이것은 그 당시에 이게 부모 잃은 고아를 제비 뽑아 팔아먹는 노예상인, 그 사람을 인신매매하는 그런 상인들처럼 그 잔인한 그런 짓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엘리바스가 이 욥에게 아주 큰 상처를 준 거죠. 옳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바른 말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고통을 줄 때도 있어요. 마음과 형편을 헤아리지 못하고, 마음과 형편을 헤아리지 못하면 고통을 주는 거죠. 오늘 보면 28절 보시면,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마. 너 내 눈 똑바로 한번 봐라. 내가 지금 거짓말하는 것 같으냐. 너 나를 아는 내 친구라면 너 내 얼굴 똑바로 봐. 내가 너한테 거짓말하는 것 같으니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과 30절도 보시면,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내가 무슨 입을 벌레 삼으로 떠든 것이 있느냐. 내가 무슨 거짓말 한 것 있느냐. 없다. 그런데 너 나한테 자꾸 잘못했다 그러니 너는 악을 행하는구나. 욥이 그렇게 자기 친구를 향하여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형편을 헤아리고 말을 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엘리바스처럼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부으면 오히려 그거 다 바른 말인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오늘 본문 25절이 말하는 것처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 거. 사람의 마음과 형편을 헤아릴 줄 모른 채로 쏟아붓는 말이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해가 되고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욥기 읽으면서 배워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옳은 말이 사람을 살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형편을 보살피는 그런 어떤 따뜻한 그런 긍휼, 그런 자비 이런 거 필요한 거죠. 엘리바스는 욥의 친구들 중에 어쩌면 나이가 제일 많았던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이는 제일 많았는데 나이가 많으면 뭔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에 대한 어떤 따뜻한 온정 이런 거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 위험한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런 태도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모른 채로 하나님만 사랑한다 주장하는 분들처럼 위험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따뜻한 마음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